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영국의 왕으로는 가장 오래 살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왕에 있었다고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의 마지막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쉬움이나 후회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고 홀가분했을까요? 오늘은 모세의 사후 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은 죽음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지 너무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행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마치게 되는 거지요. 조금 아쉽네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때마다 마치 고구려의 강개토왕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때처럼 너무 신났거든요.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호수아 하면 전쟁을 하는 젊은 장군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늙은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모세의 수종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미 100세가 넘었어요.
정말요? 모세는 나이가 든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데 정말 새롭네요.
여호수아의 마지막도 모세처럼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권면이나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서 더 걱정이 될 테니까요.
여호수아는 임종을 맞더라도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생각에 기뻤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과대망상적 도발을 했던 것이 바로 신과 성경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볼테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고 그리고 또 그가 무신론적인 대중연설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볼테르는 파리 시내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퍼부으면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역지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볼테르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778년 마지막 임종시의 볼테르는 누구보다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볼테르의 임종을 지켰던 의사는 그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볼테르를 간호했던 간호사도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런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뒤에 제네바 성경협회는 그의 집을 사서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하자는 제네바 성경협회 본부로 삼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성경이 볼테르에 의해 무너질 책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천국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의 모습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권면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자신을 붙잡아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잔이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명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자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또 모세의 곁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은 일정 부분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로는 구하기 충분할 정도의 영토는 확보했으나 그 규모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에는 미치지 못한 온전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남은 땅을 속히 정복해서 차지할 것을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귀중히 여기고 율법을 꼭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 고지문들을 아직 내쫓지 못한 것도 걱정이 되었지요.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그 땅의 이방인들이 풍속에 물드는 것도 순식간일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그들의 의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신명기를 여러 번 인용하는데요. 너희 중 한 명이 천명을 쫓으리니 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서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늘 소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군을 이겨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이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을 통해 확실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운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기드온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12명의 제자들만 두셨어요. 그나마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되어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것들의 결과가 어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도치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 경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사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권하고 또 이 땅의 거민들에 대해 경고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거민들과 친하게 지내며 혼인도 하게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일들을 꾸준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에 순종할 때 따라오게 되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따라오는 저주를 늘 기억하며 축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일들이 역시나 하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들어왔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아스르를 보내시고 남유다에는 바벨론 왕국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이 땅에서 너희가 망하고 쫓겨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확실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서러움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요.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심산과 에벨산을 사이에 두고 설교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들려주기 위해 모이라 했던 곳의 세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400여 년이 지난 뒤 같은 장소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을 탈출한 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가나안 정복의 추억을 되새겨본 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뜨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선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수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추억이 참 많군요. 애굽에서의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 발락과 발람, 여리고성, 정복 등이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사건들이네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미 잘 정비되어 있는 선과 농밭을 주시고 첫 해에는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와 올리브 열매도 준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무와 돌로 만들어졌을 뿐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의 거별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섬기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어쩌면 자네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일세. 그 지역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보기에도 화려하고 멋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가게 되겠지. 만약 그들을 섬기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게. 그러나 나와 우리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걸세.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자신들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게 됐죠.
고별 설교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일르아살이 죽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만 섬기다가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따르고 싶은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복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자신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풍조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요? 물론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는 정착해서 농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 익숙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상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잠시의 위안은 절대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잠시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정감을 얻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배워주세요. 아마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모험이 될 거라고 알려주세요. 이 세상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처럼 또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신나고 즐겁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워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데 우리 두 분은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좀 순종적인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순종적인 아이였군요. 미수자매님은요?
저는 좀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아이였던 거로 네, 기억합니다.
두 분 다 서로의 각자의 기억 속에 어린아이 기억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마음 모아서 신방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곡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뒤알아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열쇠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북조선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오늘 드리는 신방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예언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케 하는 이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네요.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어린아이에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욕망이 다 있잖아요.
높아지고 싶은 욕망,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존경받고 싶은 욕망,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망,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것은 내 성장의 발전에도 좋지만 안 좋은 어두운 면도 있다라는 거죠.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어두운 면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술 중독, 빙두 중독 등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영광과 영적인 영광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런 어두운 면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떤 자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맞아요. 미소자매님 너무나 잘 봤어요.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이 과연 영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 같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게 영적인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이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신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런 욕망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신자일 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덜 깨어졌을 때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깨어진 사람은 이런 욕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천국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바라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 바라는 사람은 천국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덜 깨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바라는 거지 완전히 깨어진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감사할 줄 알아야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으로만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보면 그냥 길에 가면서도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 감히 하나님 내가 주님 날아가면 높은 곳에 있기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것은 아직 덜 깨어졌다는 증거란 말씀이네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같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예언자매님이 읽어주네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 예언자매님이 읽어주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낮아진 척하지 말고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늘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집안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자녀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성공담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이런 존재야 존재라 이 말입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나는 이런 존재다.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말씀드리면 뭐하고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는 거네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이 있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친형제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이 네 사람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늘 어디 갈 때 이 네 사람만 대동해서 가실 때가 많았어요.
세 사람만 갈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죠?
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어느 날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12명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 형제 아시죠?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다른 한 명은 오른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기분이 엄청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낸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막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네가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 있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의 말씀 각각 예언자매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크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가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비결이라는 건가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의 예상 답변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기도 10시간 하면 으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으뜸이 된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가 제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이긴 하지만 저보다는 저 사람의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러면 이것은 낮은 자의 기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 거죠. 주여,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지켜 하루에 세 번 기도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우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은 낮추려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뭐라고 하면 그냥 수용해요.
맞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존심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사춘기부터 생기는 거예요. 사춘기부터 나를 뭘로 보고 이러면서 자존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결국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랑 비슷하냐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욕망이나 욕심이 없는 거고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것은요, 마치 거듭난 사람의 특징과 같은데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사람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어린아이 같이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예, 두 번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실족시키지 말아라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낮고 소외된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절대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귀하게 여기고 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머리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도 많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면 그게 신경을 안 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소자매님의 귀한 고백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인데요.
내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네요.
네.
내가 말을 한마디를 내뱉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행동하는 것, 속이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수호천사라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업심 여김을 받고 가난해서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돌보는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업심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운 일이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우면 그것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잘 알려서 우리의 상이 크게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그들의 천사가 우리의 못된 소행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살아야겠네요.
아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어요. 다듬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인생을 사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호천사도 있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말이나 행동보다 선한 행동과 말을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성장이 되면서 입을 조금씩 열어서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열심히 쏟아놓고 나가서는 사람을 막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도 오염이 돼서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가득히 담아두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향기로운 기도가 돼서 올라가지 않는다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강력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 기억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수자매님, 예호자매님,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님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나눔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님이 하는 말에 다 순종하고 내가 부모님보다 높아져야지라는 생각을 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머리가 커지고 잔머리를 자꾸 굴리면서 부모님의 말에 뭔가 자꾸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고 이런 교만함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눔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고 있냐라고 이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때가 참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이 더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을 정말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온전히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매일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보다 높아지려는 생각을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늘 귀한 나눔 감사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자매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수자매님 나눠줄래요?
네, 저는 보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더 많이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누군가 잘 되고 그런 자리에 오른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오르면 나는 너무 잘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초심을 쉽게 잃어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더 나눔과 배품을 베풀어주면서 저의 그 본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낮은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서 또 겸손함을 직접 행하는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의 기도도 더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모든 신앙이 갔을 때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낮은 곳에서 서로를 섬기고 행하는 실제가 있는 것이 너무 좋은 신앙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앙 생활을 했으면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우리는 늘 자기 자랑하는 것 좋아하고 집안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자녀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성공담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 부족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중에도 낮아진 척하지 말고 낮추라는 말씀하시고 겸손한 척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이 있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낮아진 마음이 충만 하나님의 낮아진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여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가지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다 멸망받을 존재고 우리는 새롭게 구원받은 존재하라고 업신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똑똑똑 신방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한 온 한민족과 한반도 가운데 정말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하며 기도할 때에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과 우리 미소자매 예언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